안녕하세요. 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새로운 학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름 방학 잘 보내셨죠? 저희는 이번 가을 학기와 봄 학기를 걸쳐 마태복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특히 복음서를 공부할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때에 살았으면 어땠을까라고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손들어 보세요. 많이 있으시네요. 저도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직접 보고 가르침을 직접 들으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다녔다면 어땠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나의 믿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번 마태복음을 공부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끌어 그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매님들과 함께 여정을 떠나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의 모든 순간과 걱정거리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신뢰하는 것은 맹목적인 결단이 아니라 합리적인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의지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성경과 성경의 교리, 사복음서, 그리고 마태복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나뉘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세상 창조, 인류의 타락, 구원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제시된 그림자와 약속을 성취합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승천뿐 아니라 그가 다시 영광 중에 오실 때까지 그의 백성을 통해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역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시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구약 성경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사실을 연결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수천 년 전부터 그의 사역과 인격을 탁월하게 예고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는 우리를 경배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던 때에 대한 기록은 그가 승천하신 직후에 바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사도들을 포함한 많은 목격자들이 그의 말씀과 행하심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사도들은 구약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연결시켰으며 그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권위 있는 출처가 되었고 다른 가르침은 이 기준에 따라 평가되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편지는 서기 48년에서 50년경부터 교회에서 교회로 전해지기 시작했죠.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으로 서기 1세기 50년에서 60년대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유된 기억과 거듭된 이야기 전달은 살아있는 말씀의 가치와 기록의 정확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세부 내용을 글로 기록함으로써 말로 내려오는 전통에서 비롯된 이야기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도구로 삼아서 진리를 소화하도록 영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의 가르침에 대한 정확한 기억과 권위 있는 해석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은 원본 기록이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약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정확한 역사와 그의 세상에서 목적과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당신을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로서 읽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은 예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보여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과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도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고유한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자신과 자신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로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영적인 생각과 개념들을 표현하기 위해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인류를 위해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구원의 믿음에 이르고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을 깨닫기 위해 필요한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 40명이 넘는 인간 저자들이 쓴 글을 모은 것입니다. 성경의 통일성과 아름다움은 오직 한 분의 저자이신 하나님 자신을 반영합니다. 성경은 시간의 흐름과 비판자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입증해 왔습니다. 성취된 예언, 고고학적 발견, 그리고 과학적 연구 결과는 연구 결과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성경에 담긴 진리를 확증해 줍니다.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이성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영혼을 일깨워 하나님을 찾고 알고 그분과 동행하도록 이끕니다. 우리의 죄와 구원자가 필요함을 드러냅니다. 또한 이 세상에 깨어진 모습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오셔서 죄로 빼앗긴 것을 회복하셨는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삶의 방식을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생명과 소망 그리고 영원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세기 전에 쓰인 책이 오늘날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원한 진리는 우리 주변의 끊임없는 변화에도 변하지 않죠.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큰 필요이자 가장 고귀한 목적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고귀한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세워진 하나님의 진리는 현재의 유행이나 문화적 흐름이나 현대적 사고방식의 물결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이야기들이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유효한 이유는 인간 본성이 시대를 초월하여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영원 전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에만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반영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을 부여하며 오늘날 우리 세상에 필요한 진리이고 우리 영혼이 갈망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마태복음을 공부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고 깊이 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삶의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안정과 위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구절과 장을 읽어보세요. 성령님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삶에 구체적인 방법으로 적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귀한 보물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 세상과 당신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명확함과 목적을 주시기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창조주를 알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당신은 응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사복음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네 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각 복음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묘사하는 데 있어 저마다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여 그의 영광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치 네 명의 초상화가 같은 인물을 그리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그림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를 것입니다. 각 화가는 자신만의 화풍으로 같은 인물의 다양한 면모를 포착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각 사복음서는 매우 다른 네 사람에 의해 쓰여졌을 뿐 아니라 저술 목적 또한 각기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너무나 광대하여서 그의 무한한 충만함을 온전히 묘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각 복음서가 기록된 순서대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많은 성서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고 믿습니다. 저자 요한 마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여서 기록하였는데요. 그의 글은 예수님의 생애 사건들을 생생한 서술 방식으로 담고 있습니다. 요한 마가는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베드로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통역자였던 마가는 그의 가르침과 모든 것을 매우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동행하면서 필요한 가르침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영감을 받은 요한 마가는 아마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첫 번째 복음 설교를 중심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구성했을 것입니다. 요한 마가는 서기 58년에서 60년경에 자신의 복음서를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유사점은 마태가 요한 마가 이후에 집필했으며 마가의 저서에서 많은 내용을 얻어냈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은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많은 성서학자들이 마태가 서기 70년 예루살렘 함락 이전에 복음서를 썼다고 믿습니다. 초기 교회에서 마태복음은 모든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가치 있게 여겨졌으며 서기 180년 이전 초기 기독교 문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복음서였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의 유대인 제자이자 레위라고도 불렸던 마태로 여겨져 왔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죠. 로마군들이 임명한 유대인 왕 헤롯 안티파스를 위해 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태는 고국을 점령한 적군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세리는 동족에게 믿음을 받았죠. 심지어는 속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일 또한 뛰어난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교육과 기록 또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등 3개 국어를 구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기에 이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그는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다음에는 누가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후에 베드로는 비유대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바울의 개종자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누가는 유일한 이방인 복음서 저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여성들과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한 연민을 보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죄인의 구원자로 묘사했고 누가복음만이 선한 사마리아인, 탕자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개한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이야기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확신의 메시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 자신을 어떻게 예언하셨는지에 대한 가장 명확한 기록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누가는 마가복음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꼼꼼한 성격 때문에 성실한 역사가였습니다. 그는 권위 있는 자료에서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포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인데요. 첫 새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공간 복음서란 동일하거나 공통된 관점을 취하다라는 뜻인데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확연히 다른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의 80%는 독창적입니다. 요한은 다른 사도들보다 오래 살았죠. 자신의 복음서를 쓸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깊이 이해한 후였습니다. 여러 증거에 따르면 요한복음은 1세기 말 80년도에서 100년에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앞에 세 복음서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모습을 완성했죠. 예를 들어 공관복음서가 예수님의 기적과 그 기적이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기록하는 반면 요한은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각 기적의 영적인 의미를 예수님의 권위와 영광이 나타냄으로 제시했습니다. 오직 요한만이 5천명을 먹이신 기적의 표적 또는 기적에 대한 해석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생략할지 의도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복음서 끝에서 그는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통해 약속된 생명은 단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삶의 경험도 포함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의 특징을 알아보겠는데요. 마태는 예수님을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주어진 신성한 예언의 성취자 메시아로 의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의 책은 구약 역사에 깊이 뿌리를 둔 메시아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죠. 그는 예수님이 히브리 족장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 왕의 직계 후손임을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과 의도적으로 연결하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 역사 초기에 이미 예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의 신비, 즉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습니다. 마태는 주로 유대인 독자를 대상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약 예언의 성취자로 제시하면서 독자들이 구약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 이야기를 시작으로 마태의 이야기가 단지 한 혈통의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님을 암시하는 단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일 많이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은 교훈적 복음서 또는 가르침의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마태는 5장부터 25장, 거의 마태복음이 28장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을 예수님의 공적 가르침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 사건들은 발생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마태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들을 독자들이 기억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각각 다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구성 덕분에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쉽게 파악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소개했습니다. 마태는 다윗의 자손이자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과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마태는 예수를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만 소개하는 대신에 온 인류의 왕으로 계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땅 위에 모든 나라를 다스리도록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의 명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언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예수님을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공부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며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통일된 메시지는 당신 아들의 희생을 통해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당신 아들의 희생을 통해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통일된 메시지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가 구원하시는가 또한 복음의 핵심에 또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파괴된 것을 회복하시고 자신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주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치를 표현했죠. 각 기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삶, 그리고 죽음에 대해 저마다 독특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마치 여러 스피커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각기 다른 시각은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완성하기에 기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삶은 너무나 광대하고 아름다워서 인간의 말로 온전히 묘사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마치며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고 편안함을 느끼면서 말씀을 읽을 때 느끼는 경이로움이 약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을 펼쳐서 성경의 진리에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은 거룩한 땅을 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문화 작품과 다릅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숨결로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성령의 조명으로 이해되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적용됩니다. 광대한 피조물 모두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쓰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고 충만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사실은 성경이 우리를 읽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우리는 경외심과 두려움, 기대와 기쁨,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치관을 사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완전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공부할 기회와 책임을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결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러나 이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변화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진리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평범해서 보이는 삶에 갇혀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지성과 지위와 영향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소명을 위해 나아가는 길에서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연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서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확장하고 하나로 묶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원하시는 곳에 두셨다고 믿으신가요?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할지 보여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 가장 깊은 우정, 가장 건강한 생활 방식, 그 어떤 가치 있는 목표도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지속적이고 온전히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날마다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아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며 그의 뜻을 꾸준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분이 어디 있을까요? 없죠. 시편 73편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주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도 주님 외에 내가 바라는 것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질지라도 주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오 나의 영원한 분깃이시니이다. 오늘 당신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시어서 태초부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저희 안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거하게 하시며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낮추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길을 열어주시며 저희들에게 영원한 삶, eternal life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저희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게 하시며 말씀을 배우는데 열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 순종하기에 열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을 위해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자매님들, 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또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기뻐하며 공부에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unconditional love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하시지 않고 동일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